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먼저 교회 안에서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영적 질서를 지키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증거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성도는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나라 백성의 신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천국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국가의 권세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증거합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바울이 말하는 위에 있는 권세는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의 권세에 복종할 것을 명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의 권세를 하나님이 부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보낼 때는 로마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임하기 전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지배 아래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사는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이 명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로마 성도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었을 것이요 또 노예가 되어서 팔려온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인데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고 노예로 부리는 로마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성도들이 로마의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의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증거하는 1절의 권세들을 먼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권세들은 여성 복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만약 이 권세들을 권력자들로 이해한다면 당시 상황상 남성 복수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굳이 여성 복수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 통치 기관을 염두에 두고 표현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본문의 권세들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로 이해하였습니다. 즉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의 권세, 곧 행정, 입법, 사법부의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부의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은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특정 권력자에게 복종할 것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권세에 복종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정부 상태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나라마다 질서가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에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권세와 권력자의 권세가 완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권세는 이 권력자 통치자의 권세를 통하여 국민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상식이지요. 그래서 통치자가 악하면 통치자가 경영하는 이 정부도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독일의 정권을 잡았을 때 독일의 정부는 악한 정부가 되었습니다. 김일성이 북한 정권을 잡았을 때도 북한 정부는 김일성의 생각과 사상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권력자와 정부가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문제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의 권세에 복종할 것을 명하고 나서 위정자들과 관련하여 증거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랬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바론 이정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표현하면서 저들이 나라의 질서와 백성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또 정부에 권세를 부여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으로서 국가 권세에 순응하여 법을 성실히 지키는 자는 위정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정자들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국가가 정한 법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할 때 위정자들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위정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가 처벌받지 않으려고 보응당하지 않으려고 국가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물론 법은 그런 부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 법을 어길 때 그거에 대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으려고 법을 지키는 일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해서 법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정부의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신앙 양심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로마 정부의 권세에 복종하는 한 신뢰로 납세의 의무를 본문에서 증거합니다. 사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으로 로마에 거주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망하게 하고 우리를 노예 삼아서 부리는 로마에 세금을 바친다? 거부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명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썼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수님도 납세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올무에 걸리고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땅에서 두 신분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마땅히 바쳐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가 정한 세금도 마땅히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이라는 것은 결국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 국민으로서의 우리의 의무는 납세의 의무에 제한받지 않죠.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또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또한 재산권 행사, 공공복리, 적합성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로교통법도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국민의 의무를 다할 때에 국가의 질서가 유지되어지고 우리의 안녕과 행복도 증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그때도 우리는 국가의 권세에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국가의 권세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라, 복종하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에 따라 순복하라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선을 행할 때 우리는 정부의 권세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 속에서는 통치자들이 사리사욕에 휩싸여 그 권세를 오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정부가 특정 사회단체와 손잡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법을 위반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먼저 부패한 선출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1차적으로 사법당국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사법당국이 그들의 죄에 대하여 적절하게 판단하고 처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국민으로서 선거를 통해서 부패한 위정자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정자들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위정자들이 불법을 입삼고 사리사욕으로 권세를 남용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권세를 묵인하고 방종한다면 이 나라에는 공의가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출직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판은 선거를 통하여 심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하기 어려운 법을 만들어 시행을 강요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국가의 법이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는 것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그 법을 불순종하고 그 법의 개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상위법은 국가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거주할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거주할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의 법이 중요하지만 그 국가의 법이 하나님 법과 어긋나 우리에게 강요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또 한 가지 나눠지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교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것인가 아니면 각자 성도들이 나서서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보적인 교단은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 즉 악법을 강요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교단과 교회가 나서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문제에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교단은 교회가 직접 나서기보다 성도들에게 왜 이 악법이 문제가 되는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가르치고 그것을 깨달은 성도들이 정부에 나아가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저는 전자의 입장보다 후자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잘못된 국가의 법을 바로잡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교회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다 보면 교회 본연의 목적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물론 제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근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가르쳐서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본래 교회의 목적에 집중해야지 교회가 이 본래 목적을 뒤로하고 사회 문제에, 법적 개정 문제에 직접 나서게 되면 교회의 본래 사명에 소홀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노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 그는 성도나 성도가 아닌 사람이나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존귀한 존재가 물건처럼 노예로 사고 팔리고 그렇게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일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왜 바울은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폐지해야 된다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이 대목에서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구약 성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도 노예 제도를 용인하셨어요. 노예 제도가 다 전제되어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노예 제도가 전제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허락하셨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이 율법에 나온다고 하나님이 보복을 허락하셨다는 의미가 됩니까? 그럴 수가 없죠.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 보복이 10배, 100배 피해 보복이 관행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복하지 말라? 이걸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제한적으로 네가 해를 당한 만큼만 행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에 노예 제도가 전제되어 나온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노예 제도 자체가 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예제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 장치들을 율법에 넣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신약시대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노예제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도 복음서를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노예 제도가 잘못된 것이니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노예 제도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노예 제도 폐지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집중하셨기 때문에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사도로 부름받아 파송받았습니까?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사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느라 노예 제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이 비인간적인 제도인 노예 제도를 용인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각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노예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고 결국 1833년 영국 국회에서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일부 포스와 그를 따르는 동료들이 오랜 기간 노력한 결과 드디어 노예제도가 폐지되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1866년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힘썼고 결국은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원리가 오늘날 이 모든 문제 가운데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존립 자체가 위기를 맞고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한받는 그런 위기가 온다면 그때는 교회가 나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폭력투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모든 것을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잘못된 법에 대해 불복종 운동을 해야 될 것이고 바른 법의 개정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어떤 특정 법의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하여 교회가 직접 나서기보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여기에 각성한 성도들이 정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부에 직접 나가 일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바로 서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교회는 이념 논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오직 예수 복음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에 매우 진보적으로 행동하셨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신앙 양심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또 여든 야든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하나님 부여하신 권세를 잘못 사용해서 우리가 국가의 법에 불복종하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위정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임을 자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더욱 겸손하고 성실하게 국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부를 위해서 정부에서 일하는 모든 위정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섰습니까? 우리가 세속화된 것은 아닙니까? 교회가 세속화된 것은 아닙니까?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비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입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닙니까? 주여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애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찢긴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유력 정치인이 이 지금 국가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국민의 찢긴 마음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특정 정당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사실 정치인이나 정당의 실체를 따지고 들어가면 인간의 욕망이 그 자리 중심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유일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따를 유일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부흥되어져서 그 은혜의 강물이 이 나라 국민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공의를 세우며 찢긴 마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행하여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백성이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면 그 악한 길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듣고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리라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국가적 어려움 가운데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공의가 회복되어지고 국민의 안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이상한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도들과 권세에 대한 자세를 상복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과 지금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국가의 건세가, 위임자들의 건세가 하나님 주신 것임을 부러워요. 그들이 아버지와 같은 삶을 국민을 위하여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속기 수석되어지고 아버지 공유가 확립되어지며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주여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상한 마음 지킨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품에 서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국가적인 혼란 가운데 있을 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부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깨닫고 사리사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 그 권세를 성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치, 경제 모든 국가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나라가 질서를 찾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찢기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주님의 치유를 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건강이 회복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그 마음 상처도 주님이 아시오니 치유하시고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짓누르는 문제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문제가 해결될 확신을 얻고 평강 가운데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침체된 영혼도 회복되어 첫사랑의 감정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 저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 잉태, 출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손들이 신앙을 계대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위에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을 안보하시며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혼란을 속히 종식시키고 질서를 유지하며 공의가 세워지며 국민이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 속히 이루어주셔서 하나님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감격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선교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정부와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고 성도들은 국가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기도하며 국가의 법을 성실하게 지킴으로 질서를 이루고 행복한 대한민국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